1절부터 공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구리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후에 두 제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 말씀까지 공급했습니다.
해보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는 대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하는 앞뒤가 틀린 이 진술에 대한 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논할 때마다 우리 너무 쉽게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그래서 주 앞에 불려 나온 사람들,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겪었던 보통 인간들이 주를 믿고 그 신앙 제도에 들어감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뒤에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천만씩 회개를 한 일이라든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든가 어떻게 순교까지 감당했다든가 하는 너무나 놀라운 뒤의 결론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자리까지 들어갔는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길에 어떤 난관과 암초들과 사기길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놓치게 됩니다. 신자들을 대하면 너무 쉽게 결론을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권하며 스스로의 신앙들의 넘어짐을 너무 쉽게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은 신앙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보고 정리하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갑니다. 갔더니 돌은 무덤에서 옮겨들고 흥미안이 되시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말해 보고했습니다. 그들 달려가서 가서 보니까 오전 부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로 쫓아온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믿었다는 이 내용과 구절에 있는 것 같은 성전에 하신 말씀 같은 응답한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답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의 훨씬 정확치 않게 되었고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 조금 정확치 않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그 장사 진행받았던 무덤은 우리같이 우리나라 습관같이 땅을 파고 묻는 식이 아니라 굴을 파고 굴에다가 수채를 넣고 갑자기 굴 입구를 돌로 막는 수준이에요. 들어가 보면 흙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여져 있는 흙이기 때문에 시체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염원해서 시체를 안장한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쌓았던 수리마포,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리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수리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내 몸을 쌓았던 그 염했던 수리마포와 같이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는데 개켜있더란 말이에요. 접어놓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아니고 개켜있다는 것이 접어놨다는 뜻이 아니라 염할 때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모습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어놨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린 형태대로 있더라고요. 훨씬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놓여 있는데 둘 다 둘둘 말려 있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있는데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건은 겹쳐 있는 것 같아서 세마포는 이쪽에 그냥 흘려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겹쳐서 따로 놓아 있는 것 같은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데 둘 다 원래 시체를 쌌던 모습대로 그렇게 말린 형태 둘들 마른 모습대로 그대로 있고 속 안에 몸만 없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뭘 믿는 겁니까?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하는 걸 두 제자가 믿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면 그대로 싸갖고 가지 그걸 풀어갈 리도 없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풀었을 텐데 소감에 든 형태는 없이 어떻게 헝겊이 돌돌 말린 그 모습대로 남아있겠느냐 이걸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마리아가 안식후 첫날 이른 새벽에 찾아온 장면에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게 우리같이 빵을 파고 이렇게 파묻은 거라면 누우셨던 곳이 있지만 이스라엘식 장사법에는 누우셨던 곳이 다른 걸로는 형체가 없습니다. 굴을 파고 굴 속에 던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웠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요한복음 2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말려있는 세마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워계셨던 분이 안에 있는 몸은 없어지고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의 그때 상태를 성경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본 본문 요한복음 20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아직도 그 부활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믿은 예수님의 부활 확인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서 보자면 그것 이상 더 신앙에서 더 중요한 내용도 없고 그것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아직도 아니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럼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성경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신앙인들도 성경이 얘기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에 어떤 가난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놀라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힘을 얻지 못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먹고 하면 신앙이 굉장히 크고 자신에 차고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고 우리도 종종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꿈이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한 번만 뵈었으면 그러면 신앙이 확 변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성경은 그것 갖고 사람이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목도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6절 이하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제자들이 펄펄 뛰고 주를 증거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삼고 담대한 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갑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어 던지고 쫓아왔던 사람인데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기 잡으러 돌아간다는 이 기록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를 믿고 기대와 결심을 가집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작심 3시간, 그죠? 우리 어느 날 보면 옛날보다 더 들어와 있고 더 무너져 있고 더 그악스럽게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 씻음과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심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고 지금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 결심하기 전보다 더한 상태에 와 있냐고. 요한복음 21장 기록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전에 고기라도 제대로 잡다가 붙잡혀왔는데 주를 만나고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부활을 목도하고 와서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완전히 그것까지 병신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건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웃으세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뭘 지적하고 싶을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이 부분에 관한 성경의 지적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보고를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반신반의했다 그럽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 지금 뿔뿔이 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바로 오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은 물론 이것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과 부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못 믿느냐. 그의 십자가 순환과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실 것을 왜 모르느냐. 그의 부활을 왜 기대하지 못했단 말이냐라는 꾸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바와 같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부활에 관한 문제일 수만은 없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왜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이 힘을 얻거나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자들이 활기 있는 주에게 깊이 사로잡힌 바 된 그 충성심과 그 희열을 거기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적이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 순회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지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적 속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와 그 묘사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앞에 있었던 19절에 있는 것 같이 19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고 뭘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면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겁니다.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자며 능력 있는 자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적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기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공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20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를 친히 만져보고도 제자들은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령 강림이라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 성령 강림은 언급되지 않고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기대한 내용 속에 어떤 부족분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24장 13절 이하에서 보았을 때도 주님이 자신에 관한 설명을 할 때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것이 부활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떤 오해를 지적하기 위하여 성경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지금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닫게 한 내용이 뭐냐 그럴 때 45절, 46절, 47절이 됩니다. 그렇죠? 45절이 아니고요. 46절, 47절이 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 부활이 거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그럴 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차이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가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분이요 하나님이 보낸 종인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답은 넌 미련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뭐 이렇게 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 차이야말로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서기가 그토록 어려운 문턱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어떤 큰 회사에 일을 하나 따기 위해서 하청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책임자와 어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 하십시다. 그때 식사가 나오기 전에 종종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이 고시독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환상 중에 이런 예를 받았어요. 고시독을 하면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잘 보여갖고 지금 이 일을 따야 되는데 흔들고 따따블로 해서 쓰리고 해갖고 그를 안방 씌우겠어요? 이건 세상의 쪼다 중에 쪼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주여 오방을 주시옵소서. 공포의 피, 각, 실패를 주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도 던지죠, 있어도. 하나는 이렇게 뒷장이 안 맞아. 그러면서, 아이고, 막장 불입이지. 이래가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왜요? 거기서 10만원 밀어주고 10억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무슨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금 오해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진 세계와 그들이 가진 계획 속에 주님께서 어시스턴트로 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도 우주관도 계획도 고집도 하나도 깨놓지 않고 자기가 가진 계획 속에 형통함을 위해서만 주님은 능력을 주는 자로 와 있는 것으로 자꾸 오해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누가 세상을 만들었으며 세상과 역사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를 거기에 불렀는가에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뻔하죠? 그냥 왔죠? 99%는 그냥 온 것이고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주를 믿으면 이번 이권수를 딸까? 혹시 이번 시험에 내 애가 시험을 생각보다 잘 보지 않을까? 기도하고 시험보다 연필을 굴리면 그래도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그건 참으로 가난한 것이다 이겁니다. 미련하고 더디믿는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우리가 가진 어떤 목표와 계획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주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박수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네가 지금 바라하고 소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박수받는 것이 꼭 최고가 아니며 세상에서 너를 탐쾌하는 것이 네게 꼭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고 나를 쫓아라. 왜요? 우주가 무엇이며 영원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펼쳐 보임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리로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요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명을 얻고 싶거든 자기 생명을 버려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고시도 돼서 딸 때가 아니라 이뤄주고 권수 따야 될 때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다음 세상이 있으며 그 다음 세상을 지금 준비하는데 여기서 지금 치고 받고 여기 있는 것을 뺏는 싸움을 하지 말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걸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의 시작, 그 새로운의 기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부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우린 모두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전 운명을 걸고 전 존재를 걸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길에 들어선 것이요 우리가 결심한 것이요 동의한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학교에 가서 짤짤이하고 동전 따로 학교 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자랑이 몇 번이나 땡땡이 쳤느냐가 자랑인 자가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주 안에 부름받은 자들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시거든 바로 이 지적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미련하고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욕심에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 앞에 여러분을 맡기시며 그의 요청과 부르심과 명령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십시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만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과 우리의 상급을 위해 우리가 기필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것도 잘하신 겁니다. 뭐 끝나고 뭐 다음 주부터 뭘 하자고요? 마시셔도 좋고 먹으셔도 좋고 뭘 크게 드셔도 좋습니다. 그건 다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언제나 겉 번지르르 하고 속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이 뭡니까? 좋은 교회에 앉아있고 좋은 목사 만나고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튼튼해지면 자신이 살찌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며 믿음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힘으로 실천되지 않거든 바로 이 문제를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과 계획을 놓지 않은 채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실 것입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어떤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성경이 하는 대로 추적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이 말씀을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우리 운명의 그 결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최상급의 표현들만을 그냥 막 갖다 덧붙였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풍성,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내 욕심을 따라 이 커다란 것을 준비할 줄 모르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복된 신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복된 약속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과 영광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하옵기는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밝히시니 우리로 깨닫는 마음 주시사 성경을 밝히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우리의 힘과 정과 열을 다하여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여 자랑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가라고 주린 신명으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가로막는 세상의 유혹들과 저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상급을 놓치는 미련한 자리에 서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